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든지 또 큐티를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말씀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글을 적을 때도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왜 누구를 축하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축하합니다. 뭐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어떤 후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가 뭘까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다. 우리 뭐 이런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그리스도 안인가?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이 성도의 이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소중하지만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면 더욱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누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 오기 전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났는데 한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에게서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는 특별히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유럽,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 비판, 아주 고등 하이 레벨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고등 비판이라는 걸 해서 이 성경을 비평할 수 있어야 된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뭐 조직, 논리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굉장히 그 당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있는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분석하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든가,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라든가, 또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자기의 이성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는 깨달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한때 많이 휩쓸고 갔는데 이 말씀을 전했던 이 목사님과 다른 한 친구, 아마 그분도 한 뭐 친구 목사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교회 성경의 주제에 가해서 서로가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좀 논쟁에 가까웠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나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그 김 목사 자네는 아주 신앙은 좋은데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 자네는 아웃 오브 데이트인 것 같아. 여러분 아웃 오브 데이트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아웃 오브 데이트고 넌 아웃 오브 지저스야. 물론 이게 반농담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옛날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오늘날 유행과 오늘날 철학과 오늘날 가치관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맞을까?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멋진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만은 이 out of date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우리는 out of Jesus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특별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 164회 또 어떤 분은 170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성경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 170회 가량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한 6장 정도의 짧은, 비교적 짧은 본문입니다만 한 30여 차례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본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이것이 더 깊은 내용들로 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것이 하나의 그 개념이 있어서 큰 틀에서 개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의 중심적인 것이란 겁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조금 뒤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얼마 만에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3일 만이죠. 그렇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in Christ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The Chapter of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어떤 성경에 보다도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이 왜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성경 지식이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증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위트니스죠. 그죠? 증인. 우리가 법정에 갔을 때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증거와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을 목격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있냐면요,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바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500명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는 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000명이 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어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와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논리나 구약 성경의 어떤 걸 다른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태반은 살아있다. 절반 이상은 그들이 살아있는 목격자가 있다라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도 있고 지금 현재 2021년 어찌나 빨리 가는지 요즘은 2020하다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도 그냥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시든지 우리가 죽고 오시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와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을 할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 못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살리심으로써 모든 죽은 자에 살아나게 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게 됐다라고 그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이 19절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약 부활할 수 없는 존재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 이상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쌍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느낍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파문을 당했고 그들의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고 직장에서 쫓겨난 것은 기본이고 그들은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불에 타든지 십자가에 처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받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받으셨습니까? 아직 그런 고난이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기 선배 중에서 하나 영상물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한 어떤 백인이 있었는데 이름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교사님 같습니다. 그분이 짧은 영상물이었는데 눈시울을 뜨겁게 하시면서 우리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곳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쓴 그 선교를 할까요? 아프가니스탄 뿐만이 아니라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여러 곳에서 2000년 전만 아니라 현재도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이 머리들이 부족할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끝까지 간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자는 겁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세상 사람들이 왜 막 사느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파워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즐기고 가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통을,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시련이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자거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곳이나 그 고난의 삶은 다르게 되어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그룹의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 안에서의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첫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대조할까요? 그것은 대표성입니다. Presentative라고 그러죠. Representative.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일 뿐 아니라 그는 우리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뭡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아담 한 사람이 우리 인류를 대표함으로 통해서 그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는 그 후손은 많은 축복과 많은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인류는 죽음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을 원망하자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그것이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개월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봤는데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 가가지고 종업원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종업원 뺨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와 온 기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아주 무례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든 가만히 보면 뺨 한 채를 때린 것이 잘못한 거지만 그것이 굉장한 범죄나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날 만한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것도 한 줄 잘 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대사 부인이 그렇게 종업을 하고 신랑이 하고 한 것이 그렇게 온 한국을 떠들썩한 뉴스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대사 부인이 한 행동은 자기 개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 벨기에라는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벨기에에서 그 대사를 소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기가 있든 자기 부인이 있든 가족이 있든 그 나라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만큼 그 대가와 그만큼 엄중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라는 그 대표성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엄중함이란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아담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그 결과를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소망이 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끝내버리셨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의 자녀들을 다시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를 모으시고 죄 없다고 불러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바로 핵심적인 바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귀한 말씀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뭐 특히 미국에서는 John 3.16이라고 그러면 아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잘 알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주께서 하시기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어떻게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강력한 메시아, 칼과 창을 들고 강력한 메시아를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지혜롭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앞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라는 것은 the capital S, the son of man입니다. 본인 자신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 바로 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녹백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신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그들의 그 고통을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했습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받아오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통하여서 뱀을 만들어서 놋을 통해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서 세워서 그것을 쳐다보겠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겠습니다.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모세가 이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그랬겠죠. 어쩌면 저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 본다고 왜 내가 살냐? 저거 본다고 어떻게 그게 살냐? 하다못해 뭐 간장을 바르든지 뭘 바르든지 소독을 해야지.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바로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 놋뱀 사건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도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자에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바로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도 아니요 상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시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이상 내가 아담의 유전에 받는 그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영적 진실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거듭남이요 영적 출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놨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남이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분께 속한 거란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하고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여러분처럼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오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는 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저를 포함한 크리스천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력과 순종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영적 깨달음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가끔씩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이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좋은 프로입니다. 거기 보면 정말 세상 이런 일이 할 정도로 아주 뭐 특이하게 그런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거기는 보면은 뭐 한 서너 살 겨우 뭐 기어다니고 말할 정도 되는 그런 아이에서부터 뭐 70대, 80대, 뭐 90대 노인까지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취미와 그 어떤 특기라 그럴까요? 이것이 다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악기, 뭐 음악, 미술, 뭐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그것을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하는데 어린아이, 뭐 한 서너 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안 시키는데도 막 합니다. 밥 먹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뭐 자는 것까지도 막 하고 부모가 자라 그러고 뭐 밥 먹으러 해야지 할 정도로 크게 몰입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맛을 드렸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그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말려도 할 정도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망가졌으면 정말 공부를 막 안 시켜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왜 하느냐. 특히 크리스천들이 공부할 때는 이 비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우리 크리스천 성도 이와 비슷하구나. 저도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없는 걸 하다보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기 전에 내가 이 신앙과 나의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은 바로 오늘 본문과 유사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해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인데 거기서 사도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라는 것이 우리말로 보면 뭐 간주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마치 너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렇게 노력하라, 그렇게 너 자신을 설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본문 그대로서 본다면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대조하고 있느냐면, 죄와 죽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에, 이것은 뭐냐면 테리토리,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속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후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죄와 죽음의 영역은 바로 의로움과 생명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깨달아 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참된 구원을 받음으로 가능한 것이며, 그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점점 더 복음 안에서 깨달아 나가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안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자랑스러운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가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까요? 어떻게 그 포도나무 안에 속해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절, 그 뒤에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어떻게 거한다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교회 학생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페이퍼도 써야 되고 할 게 많은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루에 밥국 찾아 먹으시죠. 그리고 바쁘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바빠서 못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래. 너희가 내 말씀, 내 말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었던 그 말씀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었던 서로를 향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짜증내거나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은 깨달아 나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깨달아 나가심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봄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나감으로써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질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아니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많은 신실한 주의 성도들과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려나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